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북측 예술단은 또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갖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한국 측은 북한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을 17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고위급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에 평화의 집에서 열자는 북측의 수정 제의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예술단 등 방문단 규모와 방남 경로, 경비 부담 원칙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이 훌륭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남부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건 올림픽이고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월스트리트 신문의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립적인 외부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녹취록과 함께 녹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초 보도 내용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바그다드의 상업주교인 에비에이션 광장에서 남성 2명이 폭탄물이 채워진 조끼를 폭발시키면서 자살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 가운데는 중상자가 많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러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 3만 명을 위한 임시 캠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로힝야족 난민 송환에 합의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늘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언론은 송환 계획에 따라 수용이 결정된 로힝야족이 일시적으로 임시 캠프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힝야족 임시 캠프는 모두 3만 명 수용이 가능한 600여 채의 건물로 이 가운데 100여 채는 이달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35년 만에 상업영화 상영 금지를 해제한 가운데 지난 주말 처음으로 사우디에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13일 제다 지역의 한 문화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를 상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아직 정식 영화관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영화를 상영했다며 당분간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상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업적인 영화관을 허용 활용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곳곳에서 영화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사우디는 지난 1980년대 초반 이슬람 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영화와 음악 등 대중문화를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당초 계획된 1억 2,5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6천만 달러 정도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금 집행 여부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신 것이 없고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비오에이 News Today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북중 무역 규모가 최근 크게 줄었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 주에서 실수로 탄도미사일 경보가 발령된 사태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 없이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하와이 출신 연방 하원 의원이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밤에는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북중 무역 규모가 최근 크게 줄었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줄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북한이 불법 프로그램을 끝내고 자신의 행태를 바꿔 한반도 비핵화로 움직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 주도의 세계적인 압박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앞서 이날 발표한 총소에서 지난 12월 북중 무역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상품의 지난달 대북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했고 수입은 무려 82%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의 전체 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51%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 북중 무역 규모도 전년보다 10% 정도 줄어든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북 교역 규모 축소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포기를 위해 가하는 최대의 압박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대북 교역 축소와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They're doing more than ever before to isolate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압박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 국장도 11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확실하게 훨씬 많이 이행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가 지난해 발표한 2016 북한 대외무역 동향을 보면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특히 2014년에 90.2%, 2015년 91.3%, 2016년엔 9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에 북중 간 무역 규모가 6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가 내림세로 돌아서고 하반기 들어 대폭 감소한 건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과거보다 충실하게 이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대북 제재 결의 237일, 237호, 2397호를 통해 북한의 5대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의류 등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이에 근거해 여러 차례 공고를 통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관해 10일 VOA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확산 우려에 대해 중국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북한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There's a very strong political signal here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o everybody in North Korea that China is very unhappy.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확산 우려에 대한 불만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북한인들에게 알려 북한 정권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는 지난 6일에도 유엔 안보리 2397호에 따라 북한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런 최대의 압박에 중국이 과거보다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남북 대화에 나서는 등 유화적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 관리들은 남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분명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며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요즘 기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확히 알았다며 그들은 단지 기사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마도 내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인 듯 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남북한 간 대화 동력이 군사회담을 거쳐 미북 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정보국 등에서 근무했던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대화의 조건으로 못 박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교훈을 얻어 검증을 대화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가 기획한 전 대북 협상가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우선 2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I think it's good that the that North Korea reached out the way they have with the
북한이 지금과 같이 대화에 나섰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낼 의지가 있다고 말했고 1월 8일 열린 남북회담에서는 한국의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만났습니다. 북한이 500명 규모의 올림픽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한 점과 남북이 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점 모두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언급하거나 논의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점입니다. 또 북한 측 대표가 자신들의 핵무기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을 겨냥했다고 한 점은 유감스럽고 미국에 대해 공격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는 이번 대화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북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If the North-South mill-to-mill dialogue
올림픽 이후에 남북이 군사회담을 열고 또 미국과 북한의 공식 대화로 이어진다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의 대화 조건이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 모든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북한이 이번 대화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따른 것이란 주장부터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따른 것이라는 다양한 주장인데요.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I think it's all of the above. I think we have to give credit to both, you know.
저는 말씀하신 모든 게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에게 공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 군사훈련 일정을 조율할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는 북한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유엔의 대북 제재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제재를 이행하게 됐다는 점이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훈련 연기가 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으로 이어질 우려를 제기하는데요.
North Korea is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en they're launching missiles and having nuclear tests.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미한 양국의 훈련은 방어 목적이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두 나라 동맹의 정당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할 때 군사훈련이나 제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멈추게 하는 목적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대화의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만약 쌍중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면 사전에 미국과 협의가 있어야 하고 미한 양국이 같은 입장인 상황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재개 관련해서 찬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don't think we should be, my personal view, should be rushing to, you know, reopen, Kaesong,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 자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북한의 행동을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식의 좋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무엇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I would think it's confidence building. I mean, I think the ROK is showing confidence and
네,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뢰 구축이죠. 남북 간 관계는 모두 호혜적이어야 하며 양쪽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현재 남북은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이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여러 차례 채택되기도 했고요. 올림픽 이후 열리는 남북회담에서는 이런 문제가 논의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여러 차례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기술을 크게 진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도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bsolutely. I totally agree. I think coming to the table, sitting down.
물론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서서 서로 앉아서 모든 사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또 신뢰를 쌓는 건데요. 현재 한국과 북한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과 북한도 이런 상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의 안보 우려와 제재에 대한 불만에 대해 들어주고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도 저희가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우려에 대해 들을 준비가 돼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핵과 미사일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우려되는 사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대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수위를 한두 단계 낮추거나 제재를 한두 개 완화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차례 대북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데요.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 한계는 어떤 게 있나요?
Well, I don't think there are limitations. I think just talking to North Korea is beneficial. Ideally, it should be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이 아닌 현직 당국자들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반관 반민이나 민간 채널 대화 역시 괜찮다고 봅니다. 굳이 한계를 말하자면 대화 내용이 각국 지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는지 여부입니다.
신뢰를 여러 차례 언급하셨는데요. 과거 북한과의 협상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신뢰를 깨버렸기 때문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 북한이 약속을 저버렸고 이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중단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북한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요. 영변 플루토늄 시설이 해체되기 시작했고 감시하는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부분이죠.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월 체결된 공동 성명이 중단되면서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도전을 다시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엔 신뢰보다 검증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Verification is key. So any agreement we have with North Korea, we would have to be very, very diligent.
검증이 핵심입니다. 북한과 맺은 어떤 협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 모두 다 감시하고 검증하는 절차에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대화를 하기도 전에 거래를 깨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하죠. 검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로부터 북한과의 협상 여지와 한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실수로 탄도미사일 경보가 발령된 사태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와이주 하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건 없이 북한과 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털시 게바드 하원 의원은 14일 하와이 탄도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는 북한과 직접 협상할 필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게바드 의원은 이날 미국 CNN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와이와 미국의 주민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야 하는 이유와 이 같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와이에서는 13일 오전 8시 직후에 하와이를 향한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13분이 지난 뒤 하와이주 정부 비상관리국은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위협은 없다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주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은 비상관리국 직원이 작업 교대 중에 버튼을 잘못 눌러 이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바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협상하기를 원한다며 이 같은 대화가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게바드 의원은 이날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 공격은 게임이 아니라며 미국의 다른 지역과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핵전쟁의 위협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즉각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바드 의원은 대화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촉구해온 것이며 미국과 하와이 주민에 대해 북한이 제기하는 이 같은 위협의 중대성에 관해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직접 협상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부에 대한 대가를 하와이 주민들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바드 의원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권교체 전쟁의 역사가 북한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게바드 의원은 북한 같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정권교체에 맞서는 유일한 억지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잘못된 경보로 인해 발생한 비상사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인들의 위기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컴퓨터 오작동이나 실수로 인한 핵전쟁의 위험성을 새삼 일깨웠다는 지적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먼저 이 잘못된 경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예, 하와이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는 탄도미사일 하와이로 접근 중, 즉시 대피처 찾을 것, 훈련 상황 아님이라는 세 문장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곧바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으로도 전달되면서 토요일 오전 늦잠을 즐기거나 막 잠에서 깨어난 현지 주민들을 공황 사태에 빠뜨렸습니다.
주 비상관리국 직원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는데 이 경보 발령 절차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주정부 직원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하와이주는 쓰나미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이 잦아서 다른 주들에 비해 경보 발령에서 대피 훈련까지 비교적 체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도 이번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주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비상경보 발령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상사태 발령부터 해제까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난 건가요?
예, 무엇보다 단 한 사람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점, 그리고 실수를 바로잡는 데 30분 이상이 걸린 점입니다. 미 언론들은 핵 위협으로 인한 북한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처럼 중요한 경보가 잘못 발령되고 특히 수정에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는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위사격 훈련을 위협하면서 대피 훈련을 실시했었죠.
예, 지난해 12월 초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핵공격 대피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이주는 북한과의 거리가 7,200km로 북한이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 최우선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일은 지난해부터 고조되어 온 미북 간 위기 상황이 미국인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 같군요.
예, 언론들은 이번 경보가 실수였다는 주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기까지 38분 동안 관광객들의 파라다이스로 알려진 하와이가 공황의 섬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이 혼비백산한 가운데 공포와 혼란이 몰아닥쳤다는 겁니다. 마침 진행 중이던 골프 대회가 중단되고 고속도로 등은 터널이나 지하로 대피하느라 운전자들이 사라진 자동차들로 넘쳐났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잘못된 정보나 실수로도 얼마든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나 판단이 개입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옛 소련 사이에는 실제로 잘못된 핵 경보로 인한 전쟁 위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이 지난 1963년 백악관과 크렘린궁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한 건 오판에 의한 핵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와이 주 지사와 하와이 출신 하원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과의 즉각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죠.
예, 데이비드 이게이 하와이 주지사는 경보와 사이렌이 과거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주 출신 털시 게바드 하원 의원도 하와이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의 리더십이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실패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당장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이 미국의 도시를 겨냥해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제 생존이 지상 과제인 북한 정권이 미국의 핵 선제 공격을 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어느 한쪽의 실수나 오판에 의한 전쟁의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낮출 남북 대화가 재개된 건 고무적이지만 현재로선 누구도 북한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댄 도노반 공화당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와 국토안보위 소속인 도노반 의원은 대화 분위기가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특히 성급한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최근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ou know, I think it's encouraging that talks have begun. There's a lot of tension.
일단 대화가 시작됐다는 건 고무적입니다. 한반도 긴장과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군사 옵션보다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해법을 선호합니다. 이번 대화가 북핵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위협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건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We always have to, you know, Ronald Reagan said you trust but verify. So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신뢰하되 검증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하는 말을 절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북한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은 제재 회피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긍정적 움직임을 보여줘야 제재를 일부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제재 완화는 어렵습니다. 누구도 북한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말만 듣고 북한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누군가를 말로써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남북 대화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까요?
Well, you know, again, I'm sure that they're trying to get away from the sanctions. But we want to see disarmament.
북한은 제재를 피해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건 북핵 폐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 중단, 인권 유린 행위 중단입니다. 북한이 이런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미국은 북한이 평화 해법을 찾고자 한다는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한국 정치권에서는 남북 대화의 동력이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Any resources that are funding the nuclear program are things that we'd be opposed to.
북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떤 물자도 북한에 들어가선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미국은 개성공단 재개에 반대할 겁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원한다면 왜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가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미 국무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Our goal is always going to be diplomacy through talks. And that's certainly if something
저희의 목표는 항상 대화를 통한 외교입니다. 그러나 만약 군사적 행동을 취할 만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의회 지도부가 모두 모여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 교체 없이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I'm not sure. My reaction at first was always that he had to be removed.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김정은을 제거해야 하며 이것만이 한반도와 전 세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뢰하되 검증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북한 정권을 교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김정은은 테러리스트며 전 세계의 위협입니다.
지금까지 댄 도노반 공화당 하원의원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과 관련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4주 앞두고 올림픽 성화가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시민들은 남북이 함께하는 이번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서울에 입성한 13일 오후.
김유진의 5, 4, 3, 2, 1, 점화합니다.
눈발이 날리는 매서운 추위에도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암동 산행이 되게 뜻깊은 일이잖아요. 또 저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가 이번 처음이라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또 축하 공연도 있어서 그것도 볼 겸 한번 참석해봤습니다.
상암동 산다는 얘기 듣고서 국민으로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이번에 북에서도 온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나왔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26일 앞두고 서울 시민들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평화로운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어요.
30년 만에 치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이번 평창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또 크게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화이팅!
시민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하계올림픽에 이어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대축제를 개최한다는 데 대한 자부심도 컸습니다.
아주 영광스럽죠. 어느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나 싶은 감이 있고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북한이 참가하기로 한 만큼 남북이 화합해 평화올림픽을 이루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대가 많죠. 북한 사람들도 오고 응원단도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네.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부터 많이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도 되게 이제 한 국가로서 다른 국가지만 분단 국가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이 화합해 평화로운 세계적인 대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도 매한가지입니다.
I'm honestly interested in seeing the North Korean party come down to the Olympics.
텍사스 주에서 온 미국인은 올림픽에서 북한 대표단을 보는데 관심이 있다며 남북이 올림픽에 함께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경기 티켓을 구매했지만 그 전에 캐나다로 돌아가야 해 아쉽다는 한 캐나다인은 북한의 참여로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이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Olympics is a time for sport, so it's not about any political situation. We should enjoy
올림픽은 정치 상황이 아닌 스포츠에 초점을 맞추는 행사라는 겁니다. 미국인 루스 녹스 씨는 올림픽 경기를 직접 보러 갈 것이라며 남북한이 올림픽으로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a lot safer here than a lot of people think, and in the US, people are really concerned about it, and I think a part of that is because they don't really.
특히 많은 미국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위험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올림픽 정신처럼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서로 하나가 돼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네, 학회 같은 경우에 같이 하게 된다면은 더 되게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글쎄요, 근데 그거는 여태까지 남한 쪽에서 준비하신 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북한 대표단 지원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그 제재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같이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올림픽 기간에도 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올림픽 기간이라고 해서 다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풀어져버리면 혹시나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재를 어기지 않는 한에서 올림픽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먼저 베풀면서 북한에서도 무엇인가 반사한 것도 있고 통일이도 앞당기지 않느냐 그런 그 기대감이 더 앞서집니다.
이 평창 올림픽이 통일의 좀 시작이 됐으면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이날 서울 입성 성화는 상암을 출발해 광화문 광장까지 28.3km를 비쳤습니다. 봉송에는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강광배 한국체육대 교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사격선수이자 올림픽 황금한 빛나는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날 성화봉송에 나선 한국 사격의 전설 진종호 선수는 VOA를 통해 후배 선수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올림픽이 아닌 본인 자신을 위한 올림픽 경기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13일 시작된 서울 지역 성화봉송은 나흘간 일반 시민과 사회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며 서울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서울 광화문 성화봉송 현장에서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올림픽 개막 20여 일을 앞둔 현재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성화봉송 현장에서 계속해서 김현진 특파원이 이희범 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13일 오늘 성화가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성화는 16일까지 일반 시민, 사회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며 서울 곳곳을 누비게 되는데요.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는 뭔가요?
지난 11월 1일 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성화가 이제 전국을 일주하고 서울에 왔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림픽은 바로 눈앞에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20일여 후에 열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지구촌 최대의 겨울축제가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문화행사, 가장 앞선 IT 기술을 선보이는 이런 행사에다가 지금 남북한이 함께 참석하는 평화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북한이 함께 참석하게 됐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문화올림픽, IT 올림픽 또 평화올림픽이라고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남북이 함께하는 올림픽이 되면서 평화올림픽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올림픽 개막까지 26일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경기장은 다 완료가 됐고요. 비경기장 부분인 선수촌, 미디어촌도 다 완료가 됐고요. 지난 월요일부터는 이미 세계 각국의 미디어들이 입촌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이 되면 선수단이 입촌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은 사실상 시작이 됐고 모든 준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 대표단 선수단 참여와 관련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월 9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의 선수단뿐만 아니라 고위 임원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등이 오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술단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제 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IOC 주관으로 또 남북 간에 구체적인 실무 회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한 선수단, 응원단, 대표단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궁금한데요.
북한 선수단이 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는 육로로 개성공단을 또 개성을 통해서 직접 오시든지 또 금강산을 통해서 오든지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든지 어느 경우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든 가장 안전하고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의 체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올림픽 선수 IOC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선수는 체제 비용을 조직 주최 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오는 선수단의 경우는 선수촌에 입촌을 시키고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한 올림픽 참가의 보조금은 또 따로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약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스포츠하고 정치는 별개라는 개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한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만석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회가 아직 한 20, 30일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표는 다 팔릴 것이고 만석 대책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등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88 서울올림픽에 3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고 이번에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은 참가 규모나 또 선수단의 규모 또 메달 수도 마찬가지고 참가하는 귀빈의 수도 가장 큰 지구촌 최대의 겨울축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부터 20여일 남은 올림픽 준비 상황과 북한 대표단 참가 준비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의 김현진 특파원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평창올림픽이 다섯 번째입니다. 냉전과 핵, 미사일 위기 속에서도 계속되어 온 남북 간 스포츠 교류 사례를 최원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측 회담 수석 대표인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및 장애자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북한이 파견할 대표단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보낸 적은 있지만 이처럼 예술단과 창관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까지 파견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관단을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출전권을 따낸 종목은 단 한 종목, 피겨스케이팅 폐회의 김주식 염대옥조입니다. 그러나 이마저 등록 시한 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출전권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참가 신청을 연장하기로 해 김주식과 염대옥 선수의 참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선수 외에 코치와 감독 등 임원진을 감안하면 선수단 규모는 10명에서 2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 대표단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주도했기 때문에 회담 수석 대표였던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단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성권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한국 기자에게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용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4년 전 인천 아시아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용의, 김양건 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황병서는 숙청됐고 김양건은 사망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의 단일팀 구성과 개막식 공동 입장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남북한은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안게임, 2007년 장춘 동계아시안게임까지 총 9차례 종합대회 개회식에서 공동 입장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6월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라근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북한이 스포츠 교류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통일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1991년 3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시 남한에서는 현정화, 북한에서는 리분희 선수가 단일팀을 이뤄 중국을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우승하자 남북한 선수들과 임원들은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당시 북측 황건동 감독의 말입니다.
우리 코리아 팀이 합치면 이 세상에 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해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출전에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은 이때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 개회식 공동 입장으로 남북 체육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2000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남북한은 그해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한반도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대표들. 동시 입장하는 남북 선수단. 남쪽의 농구 선수 정은순.
특히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북한은 280여 명의 여성 응원단을 보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KBS 방송입니다.
오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기쁩니다. 기쁩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또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 육상대회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북측 응원단의 일원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직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대조를 이룬 건 2014년 10월에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당시 응원단 파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북한은 개막식을 2주 앞두고 대회 참가를 정격 선언합니다. 놀라운 일은 폐막식 당일 벌어졌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용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의 최고위 3인방이 정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최용해 비서의 목소리입니다.
통일 부호도 부르고 또 통일기도 다 이 흔들면서 응원을 하는 걸 보고 이 체육이 다시 말하면은 통일을 위한 데서 앞섰구나.
이처럼 스포츠는 지난 30년간 남북한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약 5명이 올해 미국과 북한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에서는 10명 중 2명으로 28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절반 정도가 올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전 세계 28개국에서 실시한 2018년 국제정세 전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북한이 올해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응답자의 4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자는 33%였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42%,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4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에서 그렇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55%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칠레와 멕시코, 브라질 등 다른 남미 국가들도 응답자의 5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하는 등 미북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21%로 조사 대상국 평균인 42%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률이 66%로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서도 각각 32%와 30%, 23% 등 전쟁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낮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국과 한국 등 세계 28개국에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16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21,5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날로 정하고 그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미국 남부 앨러베마주 태생의 침례교 목사로 비폭력 민권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킹 목사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올 1월 15일로 86세가 됩니다. 변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킹 목사는 비폭력주의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불매운동과 집회, 평화행진을 주도했습니다. 킹 목사는 정의롭지 않은 법에 맞서서 감옥에 수감되는 처벌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유색인종을 차별하던 법이 존재했을 때 민권운동가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부러 관련 법을 어김으로써 이 법의 불공평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시발점은 앨러베마주 몽고메리의 시내버스 안이었습니다.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있던 흑인 재봉사 로사 팍스라는 여성이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운전사의 말을 거부한 사건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팍스 여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팍스 여사에 대한 동정심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킹 목사와 민권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1964년에 나왔습니다. 이해 통과된 민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분리나 인종, 피부색, 종교, 성 또는 민족을 이유로 고용해서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민권법은 1965년에 투표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은 투표와 관련돼 인종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968년에 나온 평등주택법은 거주 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 등에서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킹 목사가 1968년 4월 4일 총격 살해됐을 때 그의 나이는 39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의 민권운동은 결국 차별 정책의 폐지로 이어졌고 차별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 미국에서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삶을 기리고 그가 이 사회에 기여한 큰 공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킹 목사의 삶은 그가 생전에 했던 말로 잘 요약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값지게 사느냐라고 킹 목사는 역설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